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거짓과 진실에서 하나님의 진실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짓과 진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실로, 진리로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그 이사야서 62편 읽어주셨는데 보시면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귀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에게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 주실 귀한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누릴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우리의 선과 악을 먼저 구분하고 하나님의 선으로 갈 때에 오늘 이사야서 62장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이미 충족되어 있고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중국 진시 황제에게 조거라는 환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거라는 환관이 너무나 탁월하고 뛰어났습니다. 그러게 진시 황제가 굉장히 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시 황제가 죽자 그의 아들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 호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좀 멍청했습니다. 좀 바보스러웠습니다. 많은 신하들은 호해가 황제가 되는 것을 반대했지만 이 환관 조거가 호해를 황제로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면 그 바보 같은 어리석은 아들을 황제로 세우고 자신이 그 다음에 그를 죽이고 황제가 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환관 조거가 그 진시 황제 아들 호해가 황제 되는 것을 반대하는 신하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시 황제 아들 그 호해가 황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황제가 될 차례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황제 되는 것을 다른 신하들이 반대하는가 찬성하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가 이런 계략을 꾸밉니다. 사슴 한 마리를 황제 앞에 헌상을 합니다. 아주 귀한 사슴입니다.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슴을 주면서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황제 호해가 사슴을 받으면서 이건 말이 아니라 이건 사슴이 아닌가 하면서 주변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황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변 신하들 중에 어떤 신하는 예, 황제님 그거는 사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하들은 그거를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한 이유가 뭡니까? 그 환관 조거가 자신이 황제 될 때 자신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사슴을 사슴이라고 한 신하들을 그 환관조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슴을 말이라고 한 신하들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호해를 죽이고 황제가 됩니다. 유명한 그 고사성어입니다. 사슴을 사슴이라고 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한 사람은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진실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에 맞춰 살아가는가? 진실에 맞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올바른 말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거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얘기하면 손해봅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기 악한 것에 침묵합니다. 그러게 너도 좋고 나도 좋으면 악한 것이지만 참고 넘어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슴을 사슴이라고 하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도 사슴을 사슴이라고 얘기하면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질타를 당합니다. 시련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6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승리의 모습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과 악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과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구분해내지 못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먼저 3절과 4절 보세요.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 보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나의 승리의 영광이 될 것이다. 나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문제가 뭐냐면 이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말씀은 아름답게 들려지고 있는데, 지금 유대 사람들은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자신의 동족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형편없는 지경에 쌓이는 겁니다.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남쪽 유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승리의 나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너희들은 버림받지 않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버림받은 것 같다는 겁니다. 너희 땅은 황무지가 아니라고 하지만 1년 내내 죽도록 농사를 졌습니다. 그럼 적들이 와서 농사진 거 다 빼앗아갔습니다. 백성들은 기근으로 죽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너희는 나의 헵시바라, 나의 뾰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헵시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를 끌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불안 전전 긍긍했습니다. 헵시바 꿈에도 와닿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너희는 나의 헵시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너희의 땅이 뾰라라, 나하고 결혼한 땅이라는 겁니다. 이 뾰라라는 건 바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알은 우상의 이름도 되지만 남편, 신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땅을 지켜주겠다, 너희 땅을 보호해주겠다, 유대인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바알입니다. 당시의 바알은 남편은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근데 바알이 남편이 능력이 없으면 아내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자식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적들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포로로 팔려가기 직전입니다. 하나의 바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바알이 나타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헵시바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쁘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나의 삶 속에 현실 속에 기쁠 때가 있죠. 감사할 때가 있죠. 그러나 너무도 많은 시간은 고민과 염려와 안타까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헵시바, 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솔직해지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뭡니까? 돈입니다. 집 한 채입니다. 자식이 우리 주인입니다. 내 자존심입니다. 내 명예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주인이신가? 하나님이 내 주인 역할을 하시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 없는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드리고 나가면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마음의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인가? 그러기에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너하고 나하고 사는 게 똑같은데 뭐하러 예수 믿느냐? 그 예수 믿어서 도대체 너에게 득이 되는 게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62장은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62장 영어 성경 보시면 다 미래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보세요. 다시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면서 8절과 9절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요.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실제로 뭡니까? 곡식 다 뺏겼습니다. 포도주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식들은 굶어 죽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미래에 장차에 헵시바가 되겠다, 뾰러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헵시바, 내 현실에서 오늘 이 시간에 당장 헵시바가 되시고 뾰러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당장 하나님이 헵시바가 되지 않고 뾰러가 되지 않고 내가 이 다음에 너희의 헵시바가 되고 뾰러가 되겠다면 우린 참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배신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예언을 한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 고통당하는데 너희는 하나님 헵시바다 뾰러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톱으로 이사야의 몸을 반으로 켜서 죽였다고 합니다. 전설이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소원을 가졌습니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로마를 물리쳐주고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 시련, 어려움에서 구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수없이 설교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끌어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저를 죽이소서, 저를 죽이소서, 저 핏값을 우리가 당하겠나이다.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믿지만 나에게 이익이 되면 악이지만 선을 선택합니다. 악이지만 선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에게 이익이 되면 무엇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하고 구분한다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구분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뒤로 가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선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선과 악을 선택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의 선과 악으로 하나님의 선과 악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건 무서운 잘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선과 악으로 하나님의 선과 악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중국의 한 나라 연대기에 보면 AD 115년에 그 로마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배가 중국 그 해안에 좌초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배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노예들이 있었냐면 로마의 고개사들, 마술사들이 타던 배가 그 중국 해안 땅에 이제 표류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이 너무나 놀랬죠. 이 중국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이 다 자신들을 죽일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술사였습니다. 고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앞에서 살아남으려고 이 사람들이 몸을 비비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입에서 불을 토했습니다. 거꾸로 걸어갔습니다. 얼굴에 화장을 했습니다. 뱀을 쥐로 만들고 쥐를 뱀으로 만들고 뭐 이런 묘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중국 사람들은 그 기록에 보면 서역 사람들은 걸을 때 거꾸로 걷더라. 얼굴에 화장을 하더라. 뱀을 쥐로 만들고 쥐를 뱀으로 만들더라. 그들은 불을 먹고 사는 자들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중국 사람들이 본 서양 사람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록으로 중국 사람들이 서양을 잘못 이해하는 단초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을 오랑캐로 이해하고 중국이 세상이 최고라고 이해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치명적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냐면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만난 사람들은 노예들입니다. 고개사입니다. 마술사들입니다.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그 로마를 대표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보고 그렇게 서역, 당시의 서양 사람들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내가 경험한 선과 악으로, 내가 알고 있는 선과 악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중국 사람들이 서역 사람,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과 악을, 하나님의 거짓과 진실을, 더 나아가서 우리의 거짓과 진실을, 우리의 선과 악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삶은 죄가 지배합니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신자들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수없이 열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그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증거는 받았지만 구원의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절대적인 갈라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천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성격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종의 형체로 찾아오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나를 아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인간관계라든지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상대적입니다. 너와 내가 있는 것이고, 지금 부부들이 앉아있는데 부부가 함께 관계를 이루는 너와 내가 있는 것이고 너와 내가 교제하고 교류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잘 들어보시면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내 모습과 내 상황에 관계없이, 내 어떤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서 있으면,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오늘 나의 선이 내일의 악이 될 수 있고 내일의 악이 오늘의 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뒤집으면 그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예를 든다면 중동 사람들은 일부 다처가 지금도 선입니다. 우리 서양 문화에서는, 한국 문화에서는 지금 일부 다처가 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5, 600년 지나간 다음에 뒤집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이게 악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는 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선과 악이라는 그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이해하셔야 되고 우리가 누군지를 이해하시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육신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여리고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 건널 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럼 나는 전쟁을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겠다고 생각해서 첩자를 보냈습니다.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생라합이 그 두 사람을 구해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리수아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마. 다음과 같은 방법을 해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되는 날은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돌라고 하십니까? 일곱 번 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 성이 무너지면 들어가서 공격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7일째 되는 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그 성에 들어가면 누구의 집을 기생 라합의 가족은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성에 들어가서 다 죽이라는 겁니다. 여자도 남자도 아이도 생명인 건 다 죽이고 살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양이건 짐승은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은과 금이나 동이나 철이나 그런 건 다 끌어다가 여호와 곳간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철저히 파괴하고 문짝도 하나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7일째 명령 중에 그 성 안에 있는 거 다 죽이라는 겁니다. 생명 있는 거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기도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선하신가 악하신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남의 나라 땅 들어가서 뺏는 주제에 뭐 그걸 다 죽이라고 하는가, 왜 같이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다 죽여라. 아이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다 죽여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선하신가 악하신가에 대해서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 아이도 죽이고 뭐 생명 있는 거 다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뭐 선도 악도 모르는 짐승 죽이는 게 과연 선한가?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타협해서 우리가 이해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7일째 명령이 선하시다는 걸 아까 제가 뭘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렇죠?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성육신 사건, 하나는 무슨 사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신약에 와서 보여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성육신의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낮고 천한 몸으로 오시고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고 사람이 되시고 종으로 우리보다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 성육신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곱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고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에 대해서 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내가 오늘 누구와 같이 되는 겁니까? 내 원수같이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오늘 내가 내 원수같이 되는 겁니다. 내 원수같이 된다는 것은 그 원수가 누굽니까? 나라는 겁니다. 내가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면 내가 성육신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린 그것이 억울할 뿐입니다. 우린 그렇게 도저히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할 때에 죽일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육신으로 가보면 죽일 자격이 있죠.
그러나 죽일 자격이 없는 그 자리로 내가 가는 겁니다.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 겁니다. 죽일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고 있으면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내 죄로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라는 겁니다. 남편의 죄로 너가 죽으라는 겁니다. 자식의 죄로 너가 죽으라는 겁니다. 친구의 죄로 너가 죽으라는 겁니다. 죄인이 죽는 것이 십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십자가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일곱 번째 날 계명에 당연히 그들을 죽일 자격이 있죠. 그러나 그들을 죽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 죄인 아닌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가 너의 죄, 너가 죄인이지만 내가 대신 죽는다면 하나님이 오늘의 부활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의 부활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개념,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서 62장이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지 못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게 이사야를 죽여버린 겁니다. 톱으로 켜서 죽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무슨 헵시바, 무슨 나이피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에게 진정한 성육신의 사건이 있고 십자가의 사건이 있다면 이사야 62장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이 내 의심을 믿음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오늘도 우리 보고 너 왜 예수 믿니? 왜 그렇게 사니? 도대체 너에게 무슨 능력이 있니?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육신의 사건이 있고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오늘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능력을 체험하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